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습득하는 일에는 매우 발빠른 존재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는 때로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우리의 감각이 아둔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비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전기가 이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름대로 신학을 구비하고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소신을 피력하면서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심지어 조바심을 가지고 선뜻 그 일에 나서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때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데 왜 그런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잘못을 범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린 자유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유 사용의 폭이 좁다는 사실은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한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될 것을 권면을 했고, 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너희 영혼에 소망이 넘치기를 구한다라고 기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난받는데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각자가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신앙 양심에 걸려서 그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넘어지게 만들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려와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나와 관계된 지체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과 분쟁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 내 생각대로 들어먹지 않으니까 타박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어먹지 않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소망이 있겠으며 기쁨이 있겠으며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왜 사도 바울이 명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희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아버지의 궁휼하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동료 신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이 일은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죽음과 형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가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함께 진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과 지식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바울이 왜 굳이 로마서를 서문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전해드릴 필요를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까먹는 존재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는 달게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길들여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냥 다 길들여진 삶대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굳어진 삶의 형태를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미술 작가들, 조각가들에게 작품을 맡기면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전 교회 한 집사님이 청동으로 된 그런 조각상을 만드는 미술가들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면 시간이 가면서 작품이 진척이 되죠. 그래서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칭의를 믿고 성화를 믿으면 가면 갈수록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너그러움과 그 하나님의 그 덕스러운 성품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다가 또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존재죠. 그래서 다윗도 잘 나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베드로도 잘 나갔다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에 친절함과 관용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대한 분별력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처럼 선함과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특별한 도움, 카운셀러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완벽하게 선하고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는 이 바울의 말은 아첨이라기보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평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개척한 지 23년 되었습니다. 물론 뭐 23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온 분들은 별로 소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한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씩 70년씩 80년씩 40년씩, 50년씩 믿으셨죠. 그러면 어떤 상태에 이뤄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모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잘못하고 연약하고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면 닿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꿍꿍 앓고 하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권면하고 권함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제가 늘 그런 교회를 꿈꿔왔고 제발 서로 권면하고 권하고 필요하면 경책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아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선수들이나 프로선수들 보세요. 잘못하면요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정말 눈물이 찔끔나게 혼납니다. 요즘에는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는 체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한 덕목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는 먼저 선함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말했습니다. 선함이 먼저고 지식은 그 다음이에요. 선함과 덕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면 우쭐해합니다. 뭐 좀 알면요. 내가 안다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약간의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형제를 세우기는커녕 형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이 사랑만으로 교회와 이웃의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부족하면 그 선함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마음의 선함과 어울러 모든 지식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선함과 어울러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분명하고 정확해도 남이 좀 거리끼면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아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조바심을 갖게 되면 모든 일을 삼가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선함과 지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선함, 지식, 그 다음에 권하는 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함과 지식을 구비한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권하는 일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고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중에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때로 어긋나 있고 마음이 뒤틀려 있기도 하고요. 평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한 분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죠.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경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상처받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피차 다듬어지지 않아요. 나도 당신한테 이 말 하지 않고 당신은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살자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각칼로 때로는 좀 다른 분을 좀 빚어내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톱으로 잘라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다듬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모양이 딱 나오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선앙과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권하는 정도의 영적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15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거 은혜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요즘에 에즈베리 그 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강론 을박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부흥이냐 아니냐. 아직은 유보예요. 몰라요. 그게 뭐 부흥인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주어지면 한 사람을 활성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는 우리 안에 헛되지 않게 역사하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더 많이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신이 전면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게 은혜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고 현상입니다. 결국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이 감당한 복음과 관계된 제사장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거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개혁적 성향을 지닌 유대 랍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을 발본색원해서 종교법정에 넘긴 이래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면 상식적인 변화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증거를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사케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토색한 거 있으면 내보내 갖겠다 그랬는데 사케오가 세리장이니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했겠습니까? 그거 네 배씩 갚아주면요. 남은 반도, 재산 반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삭개오는 한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못 봐서 그런지 뭐 그냥 예배 좀 나오고 조금 구제하면 뭐 그런 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성령께서 이루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제사장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잖아요. 나중에 로마에 가지 언제 1차, 2차, 3차 때 로마에 갔습니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자신의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가져오면 제사장은 반드시 이 재물이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드리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말라기서를 보면 타락하니까 그런 거 병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런 재상의 사역으로 비유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을 제사장 사역으로 이해하고 비유했는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선지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각 민족과 열방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며 열방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자신의 사역의 성취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재상 사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당한 일,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왕 같은 재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일에 시차례가 있었는데 노회를 앞두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거의 다 떠나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 목사님이 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전도를 한두 사람 했는데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그 교회 교우를 보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그 동기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예수께 만드는 것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임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뭐 어두운 데서 끌어내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십니다. 암송하면 왕 같은 제사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암송 많이 했잖아요, 청년 때. 그렇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복음의 재상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진 사역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자랑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 물론 앞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16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로마서 강해를 지금 2년 이상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믿음은 지성적 동의이긴 하지만 지성적 동의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성적 동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 은혜의 특징이 뭔가? 비상응적 은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상응적 은혜. 좀 기억이 오래되셔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비상응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상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나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았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막 감사하다 이 정도예요.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무엇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요. 그 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평생 넘치게 되고 그 은혜 받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와 생명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의지적인 복종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의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실상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믿음이라는 말은 빠져있고 순종하게 된다는 말만 나오는데 이 말은 반복하면 생략하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앞서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까? 이미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순종이라는 이 말만 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필수적 결과는 순종이라는 것을 생략법으로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건 순종이다. 자꾸 믿음만 말하지 마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믿어야 되죠. 그러나 전혀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저 그만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입안을 전도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한 바대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순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의 치리를 받고 있습니까? 공예배 나오십시오. 신방 받으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시고 리더스 성경 지저스 리딩 지저스 성경 읽으십시오. 저는 뭐 바빠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언제까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도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면서도 자기 공적은 말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어떤 공을 말할 때는 자신이 거기에 한 20%밖에 개입이 안 된대도 마치 자신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헌신적으로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나는 그냥 도구와 수단과 통로에 불과하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아요. 도장 찍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거 내가 했다 사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숨겼어요. 구제했습니다. 근데 살짝 그거 내가 한 거야. 은연중에 드러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결국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말인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일, 즉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니 나는 자랑할 수 없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러면 이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믿음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었는가? 물론 통로로 사용되긴 했지만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18절 하반절에 바울은 먼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말과 행위로.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 전하죠.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이 대접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말 한마디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인사치래요. 연락도 없어요. 그런 식의 그 헛말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셔야 돼요. 한번 도와주러 갈게. 한 번도 안 도와줘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말고, 그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말과 행동만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도 언급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다른 두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이적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강조될 때는 표적이고 그 일 자체를 강조할 때는 기사예요. 기이한 일.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할 때는 표적이고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강조할 때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이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의 독특한 사역을 인증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의 표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 단지 사도됨의 증거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진실성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 교회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몇 장이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몇 장인지? 16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16장 20절. 마지막 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야만 되었겠죠. 암에서 고침받으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 구원 얻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표적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친히 복음을 증거하셔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언급한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바울이 써보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제시하는 것, 다시 말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시된 복음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는 이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리적인 기적들만 즉 표적과 기사만이 성령이 나타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과 행실을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말했죠.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초자연적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사도시대, 그 시대가 이제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는 비상직분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터 위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목사와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일방적 방식은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말로도 나타나고 나지만 행위와 성품의 변화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확실성이 증거되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저를 보면 상상이 안 돼야, 안 될 정도로 변화되어야 맞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개척자적 사역이었음을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편만하게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설명했죠? 채웠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다 채워버렸다는 것. 자, 근데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은, 변화된 곳은 다메섹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도 터키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는가?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언급했는가 하면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고 마지막이 일루리곤이라고 말하는데 일루리곤은 지금 알바니아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그 남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3절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남 다 닦아놓고 정리 다 해놓으면 자재 다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집 짓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과연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땅을 기경시켜서 힘들여 건축 자재를 가져오고 처음부터 기초를 닦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가능한 수월하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쉽게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마음은 가졌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많이 계시냐 분포들을 쭉 보면 참 죄송하긴 하지만 한 곳에 거의 모여 계신다는 거죠. 제가 1987년인가 88년인가 그때 SFC 간사할 때 말이죠. CCC 간사님하고 SFC 운동원들하고 CCC맨들하고 필리핀에 처음으로 흔히 뭐 선교여행이라 그럽니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닐라에도 선교사님이 계셨지만 그 마닐라에서 밤새도록 8시간 밤새도록 타고 아침에 도착한 곳이 마용산, 마용화라산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최세종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은 정말 야, 정말 선교사답다. 완전 오지에서 그 안에서 집 짓고 그 학교 보내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물론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선포한 이 일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이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재상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은혜.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전에 어떤 자였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그것을 늘 묵상할 때 때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져도 그런 결핍 부족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면서 너끈히 그렇게 우리의 척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왕노라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찬송으로 표현은 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정작 풍성히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활성화되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리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게 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게 되고 내가 속한 삶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리기보다 상대가 과연 유리하고 상대가 이익을 얻는 그런 결정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안목과 이런 생각 가운데서 참된 선을 저희가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우신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아는 신자인 우리들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나의 나생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